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슬로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한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동맹이라는 게 원래 가치를 공유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철저하게 청구서를 주고받는 비즈니스 거래처에 가깝단 말이죠.
네,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 그 여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을 딱 겨냥해서 미군 3만 9천 명이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 주한미군 숫자는 2만 9천 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숫자부터 만 명이나 틀리면서 압박 수위를 확 높이고 있어요.
그게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벼랑 끝 전술로 봐야 하는 게요. 이 압박이 벌써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훈련 규모 줄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직접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11일에서 5일로 말 그대로 반토막에 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서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막 진화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핵심인 야외 기동 훈련이 취소된 건 군 내부에서도 무슨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거든요.
훈련 기간을 줄인다는 게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인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 연합훈련에 총 9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700억 원, 한국이 200억 원 안팎을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고작 그 700억 원 아끼겠다고 동맹의 핵심 훈련을 취소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훈련 비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폴리티코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석자 분석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진짜 불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 다른 곳이요?
네, 바로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지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보를 볼모로 잡고 경제적인 투자를 끌어내려는 거군요.
맞아요. 일본이랑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벌써 6개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서강대 김재천 교수의 분석처럼 트럼프의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결국 너희도 일본처럼 빨리 투자 보따리 풀어라 이런 강력한 청구서인 셈입니다.
정말 철저한 거래주의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돌아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동맹국이 이렇게 청구서를 들이미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나쁠 것 없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현재 한반도 정세의 가장 흥미로운 아이러니죠. 조선일보가 인용한 예비역 장성의 분석을 보면요.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연합훈련 규모를 줄여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내심 이 상황을 반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종연구소 김정섭 연구위원 지적처럼 훈련 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절차에는 큰 장애가 없거든요.
와, 위기가 오히려 원하던 바를 이룰 명분이 되는 거네요. 언론들의 시각도 이 지점에서 명확히 갈리겠어요.
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훈련 축소를 은연중 반기는 듯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안보 공백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 입장도 있죠.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전작권 환수야말로 시급한 주권적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정해진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정부의 힘을 확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행보 중에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본인 입으로 막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동 상황이랑 묘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네, 이런 과의 전쟁이 지지부진하니까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죠.
전문가들도 비판하나요?
그럼요. 조지 워싱턴 대 로버트 리트왁 교수는 트럼프가 핵 보유 직전에 이란과는 전쟁을 치르면서 정작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춘 독재자는 달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조엘 위 전 국무부 외교관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우위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분석이 딱 그겁니다. 북한이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조급함을 역이용해서 양보를 얻어낼 거란 전망이죠.
미국 상원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꽤 나오던데요.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트럼프 자존심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동맹을 이렇게 쉽게 버린다는 걸 중국과 러시아가 똑똑히 기억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네, 톰 텔리스 의원도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트럼프의 이런 무리한 행보가 결국 푸틴의 납치나 살해 행위를 지원하도록 북한 병력을 동원할 명분만 줄 뿐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한다는 불안감이 단순히 외교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이게 경제 흐름 자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당장 국채금리 시장만 봐도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까지 치솟다더라고요. 2007년 이후 최고치죠.
맞아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국 정부가 돈 빌릴 때 줘야 하는 이자가 엄청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빚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신격도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4,323억 달러까지 불어난 미국 재정적자가 핵심입니다. 정부 빚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 뚝 떨어졌어요. 미 국채를 막 내다 팔고 있다던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원래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던 나라 중 하나인데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게 리스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인 미 국채를 시장에 대거 팔아버리는 거죠.
아, 팔아치우니까 미국 금리는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중국 내부는 경기 침체라 돈이 안 도니까 안전자산인 자국 국채로 돈이 쏠리면서 중국 국채 금리는 1.7%라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행성 단위로 쪼개진 셈이죠.
거시 경제 흔들리는 건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엔화 환율이 속절없이 159엔까지 올랐잖아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95%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199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본 내수 소비도 부진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결국 일본은행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극약 처방을 쓸 거라는 관측이 많아요.
이렇게 요동치는 한가운데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정말 난처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196억 달러로 전체의 40%를 넘는데 미국은 거래 끊으라고 압박하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선 참 난감하겠어요.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원장도 정확히 짚었죠. 미국 압박대로 현지 생산 늘리고 싶어도 미국 내 인력 부족이나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제안한 직후잖아요. 한반도 안보에서 중국 역할이 너무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왕이 부장 방한 때 북핵무장을 묵인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칼럼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한국 독자적으로 중국 견제는 불가능하니까 일본과 지혜로운 연대를 구축해서 미중 충돌의 파장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 위협은 어떻게 관리하죠?
완전한 평화적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정상적 이웃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공존의 무게를 두는 현실주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글로벌 자본이 도피하는 곳, 바로 첨단 산업 인프라 시장입니다. 골드러시 때는 결국 곡괭이랑 삽하는 사람이 돈 번다잖아요.
지금 AI 시장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엔비디아가 오픈 AI가 짓는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에 칩 공급하기로 했는데 보증 규모만 1,500억 달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0억 달러고요.
전력 소모도 엄청나겠네요.
무려 10기가와트가 될 전망입니다. 웬만한 대도시 몇 개가 쓰고도 남을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최첨단 산업이 고전적인 병목 현상에 부딪혔어요. 바로 360톤짜리 변압기 품귀 현상입니다. 대당 1,400만 달러라면서요?
네, 거대한 쇳덩어리가 없어서 AI 개발이 멈출 판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건가요?
데이터 센터가 765kV라는 초고압 전기를 쓰거든요. 이걸 견디는 변압기는 고도 소재 과학의 장인들 수작업 조립이 필수입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19세기 장인 정신이 21세기 속도를 늦추고 있네요. 이 와중에 대만은 AI 호황으로 거둔 초과 세수를 전 국민한테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 44만 원씩 현금으로 준다고요?
네, 대만이 올해 11% 이상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거든요. 라이칭 더 총통은 성장 온기를 고르게 나누기 위해 평균 이하 국민을 살펴야 한다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반발도 있죠.
시대역량 왕완위 주석은 그 예산이면 사회주택 8만 4천 채를 짓거나 의료진 소방관 처우 개선 같은 근본적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상황도 궁금한데요. 국가대표 AI 선발전 2회차 결과가 나왔죠?
네, 1차 통과했던 모티프가 결국 탈락하고 현재 LG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셋만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최종 두 곳이 선정됩니다.
이런 화려한 경쟁 이면에 또 무거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 타바코 모먼트, 메타의 초대형 소송 이익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청소년 중독을 내부적으로 알고도 수익 위에 방치했다는 혐의입니다. 예상 배상금 규모가 최대 1조 4천억 달러예요.
와, 메타 시가총액 전체랑 맞먹는 거 아니에요? 왜 빅 타바코 모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1998년에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성 숨긴 대가로 천문학적 합의금 물었던 거에 비유한 겁니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을 유해물질로 본다는 거죠.
선문대 김용희 교수도 수익 모델 붕괴를 지적했더라고요.
네, 폐소하면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기업 전체 수익 모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자살 검색 부모 통보 신기능을 넣긴 했지만 전형적인 뒷북이라는 평가죠.
시선을 이제 국내 정치로 돌려보겠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지켜진 관례가 깨지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어요. 대법원장 패싱 논란 어떻게 된 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는데 수십 년 관례인 대통령 대면 협의를 건너뛰고 서면 통보만 해버렸습니다.
청와대랑 의견이 안 맞았나 보죠.
청와대가 강하게 밀던 김민기 판사를 대법원장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죠.
여당 의원들 반발이 아주 거세던데요.
여당 소속 송영길 의원은 대법원장 행태가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정면 부정하는 거라고 비난했고요.
이건태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죠.
네, 관례 깬 건 임명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니까 아예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사설다 대법원장 일방적 행보를 비판하며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도 파정이 큽니다. 본인은 공소청 출범 남아서 역할 끝났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 취재를 보면 두 갈래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강하게 띄우는 상황에서 그 압박을 정 장관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 과정 자체에서 깊은 환멸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당정 간 갈등을 시사하죠.
방금 말씀하신 여당 김민석 신임 대표 첫 일정부터가 파격적이었어요. 현충원 대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만났잖아요.
당청의 완벽한 원팀이라는 걸 강력히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는 과거 막내 비서실장이었던 자신이 당 대표가 됐다며 정통성과 결속을 다 강조했고요.
그런데 당직 인사를 두고는 언론 해석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한정혜 사무총장과 권칠승 정책위회장 임명을 두고 말이죠.
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실력 위주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락 연설문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반면에 한겨레는 다르게 봤죠.
한겨레는 개파색이 옅고 실무 능력 검증된 인사들이라며 진정한 탕평 인사라고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거시정책들 좀 짚어봤는데 결국 이게 다 우리 일상이랑 연결되잖아요. 지금 시중에 풀린 돈 M2 기준으로 무려 4,200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넘치니까 예외가 관행으로 자꾸 둔갑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이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었죠. 부동산 수요 잡으려면 정부 돈줄부터 조여야 하는데 원인은 놔두고 규제만 만지적거린다는 겁니다.
노동시장도 비슷해요. 주 52시간 예외인 특별 연장 근로가 2019년 906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7배나 폭증했어요. 신청하면 93%가 승인된다면서요.
네,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던 제도가 일상적 인력 부족 메우는 수단이 된 겁니다. 한국노총 우상범 연구위원은 조금 늦더라도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 발전이 함께 가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갈등도 첨예하죠. 서울 도심 녹지 개발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에 2만 가구 공급하는 정부안 때문인데요. 오 시장은 녹지 훼손 반대했다고 하고 강 대변인은 그런 의견 들은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됐죠.
빌라 같은 연립 다세대 매매가도 10.9%나 올랐잖아요. 서민들 주거 불안이 큰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은 대규모 공급 발표가 표류하면 정책 신뢰도만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고요. 중앙일보 사설도 기존 도심 재개발부터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전세 문제도 있죠.
네, 우리은행 남효구 연구원은 매매가 오르는 트리플 강세지만 역전세 문제가 안 풀리면 상승세는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이슈 속에서 개인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건국대 하지안 교수 컬럼이 참 와닿더라고요. 불안할 때 내면 탐구보다 몸을 괴롭히는 게 낫다고요.
네, 상처 파고들면 우울 눕에 더 빠진다는 겁니다. 뇌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같은 신경회로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상담 대신 PT 받으라고 권합니다. 스쿼트 같은 운동으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 인생 큰 파도 닥쳤을 때 마음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짧은 소식들 전해드리죠. 심형래 감독 영화 디어가 넷플릭스 글로벌 6위로 역주행 중이네요.
네, 2007년 영화인데 참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걸과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도박 방조 혐의로 접속 차단 의결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를 흔드는 안보 청구서부터 21세기 AI의 수작업 변압기, 팍팍한 우리 사회 일상까지 톱니바퀴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